듣다 보면 똑똑해지는 라이프 듣동란 8월 30일 월요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네, 주말 다들 잘 보내셨죠? 아, 진짜 선선해졌습니다.
아, 가을이에요. 또 계절 얘기. 스몰토크 소재.
스몰토크. 항상 계절은 뭐, 네. 단골 소재죠? 네, 여러분, 또 저희가 진심으로 준비한 책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우리를 구할 가장 작은 움직임 원헬스 이렇게 달아봤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그 시리즈로 뭐 천명성 교수님이라든지 이원영 박사님이라든지 저희가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쭉 들었었잖아요. 팟캐스트 방송에서. 그래서 네. 그 흐름대로 정리를 하면서 또 너무 감사하게 또 최신 자료로 다 업데이트를 해주셨어요. 출연해주셨던 분들이.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고 또 저희 내 기자와 그리고 김수진 마케터가 함께 캠페인 진행하면서 느꼈던 점을 적은 작은 글들도 같이 담겨있고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사실 지난해 원헬스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된 것도 이제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되면서 아,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봐야 할까. 사실 지금 이 문제는 인간의 건강과 그리고 자연 환경과 동물의 건강이 다 하나로 엮여있는 건데 이걸 우리가 간과했던 거 아닌가? 너무 인간에 집중된 삶만 살았던 거 아닌가? 라는 물음표에서 시작한 프로젝트였잖아요. 네. 근데 그 문제의식은 사실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올해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 방송을 책으로 다시 한번 저희도 읽어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또 미션을 그때 이제 매주 했었는데 미션을 하면서 저희가 느꼈던 감정들도 각 기자들이 글로 써서 이 책에만 들어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혹시 궁금하시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책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만관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책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 주에 저희가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한 번 더 전달 드릴 예정이니까요. 내일 저녁 8시에 예, 유튜브 라이브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은 저희 각 기자가 이번 주에 가장 주목되는 뉴스, 그동안 가장 이슈가 됐던 뉴스를 골라서 전달해 드리는 시간인데요. 제가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여의도는 부동산으로 떨고 있다. 이런 제목으로 뉴스를 정리해봤는데요. 최근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동산 이슈를 가져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연일 기사화되고 논란이 일고 있던데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뉴스가 언제 찍힌 거냐라고 보면 우선 지난 23일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에 야당 의원 관련한 부동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부터였는데요. 권익위원회는 조사 결과 국민의힘에서 12명의 의원, 열린민주당의 1명 의원, 총 13명이 14건의 현행법 위반 소지를 발견했다. 그래서 이거를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넘겼다라고 알렸습니다. 그 이번에 야당 전수조사니까 국민의힘, 열린민주당 외에 정의당, 국민의당, 기본소득당, 시대전환도 조사 대상이었는데요. 이들의 소속 국회의원들은 법령 위반 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권익위가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 어떤 내용들이 문제가 된 거예요?
주로 농지법 위반, 뭐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위반이었는데요. 뭐 쉽게 설명하자면 농지법 위반은 원래는 농지는 일정 크기 이상이면 실제로 농사를 지을 사람만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환경, 상황이 아니면서도 투자 목적으로 이런 토지를 산 것. 들을 농지법 위반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편법 증여나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의혹을 받는다라는 것도 두 건이 포함이 됐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산 걸로 의심이 된다라는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도 한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은 김승수, 박대수, 배준영, 한무경 의원 그리고 토지보상법 위반이 강기훈 의원, 건축법 위반이 송석준 의원, 부동산 명의신탁 위반이 안병길 의원, 그리고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같이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게 윤희수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김의겸 의원이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타임라인을 하나만 정리해보자면 지금 이 뉴스는 사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 3월에 저희가 방송했었던 LH 사태랑 연결이 돼 있습니다. LH 사태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네.
혹시 듣고 계신 분들 중에 기억이 안 나시면 저희가 3월 22일에 LH 사태 어디서 흘러와 어디로 가는가 방송을 했었는데요. 이걸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당시에는 LH 사태가 알려지고 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게 되자 국민의힘이랑 뭐 야당이 모여서 국회 권익위에 국회에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 여당 의원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권익위가 해당 조사에 착수를 했었고 지난 6월에 여당 조사 결과가 발표가 됐고 이번 달에 야당 조사 결과가 발표된 겁니다. 그래서 여당 조사 결과도 있었고 여당에 어떤 결정이 있었는지도 원래 뉴스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는 조금 뒤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로 흘러가나 했는데 여기로 흘러왔군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다시 이어가서 이번 권익위 야당 전수조사 발표에서 뉴스로 좀 가장 많이 본 의원이 누구인가라고 하면 윤희숙 의원이랑 열린민주당의 김의겸 의원일 텐데요.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많은 주목을 받았었고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주자 중에 한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관련한 의견을 피력하면서 정치적 입지를 다져왔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리고 김의겸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이었는데 당시 흑석동 상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투기 의혹을 받으면서 좀 논란이 됐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김의겸 의원을 보면 당시에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던 2018년 7월에 배우자 명의로 은행에서 10억 넘는 돈을 대출을 받아서 16억 빚을 내고 재개발 예정지인 25억 상당의 흑석동 상가주택을 매입해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번 권익위 조사에서도 그 해당 상가가 이제 업무상 비밀을 이용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다라고 본 거고요. 윤희숙 의원은 아버지가 농지법 위반이었다라는 지적을 받은 건데요. 권익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의원 본인 말고 이제 직계 좀비속과 배우자까지 조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아버지 농지법 위반이 확인이 된 건데 윤 의원의 부친이 2016년 3월에 직접 농사를 짓겠다라면서 농지 취득 자격을 얻고 같은 해 5월에 세종시 전의면 신방리에 논 3,000평 정도? 만 제곱미터 조금 넘는 땅을 샀는데요. 이 권익위가 조사를 해봤더니 부친이 세종시에 거주하지 않고 서울 동대문구에 살고 있었고 그 농지도 위탁으로 현지 주민에게 벼농사를 하고 있는 걸로 밝혀졌다라고 이제 지적을 한 겁니다.
저희가 지금 27일 금요일 3시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요. 윤희숙 의원은 권익위 결과가 발표가 나고 나서 다음날 당에서 이 결과를 어떻게 할지 논의를 할 때 사퇴 발표를 해가지고요. 뭔가 윤 의원이 직접 이 사안 자체에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더라고요.
일단 윤 의원의 부친이 해당 땅을 매입한 시기를 전후해서 세종의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뭐 세종 미래 일반산업단지, 세종 복합 일반산업단지 등이 들어서기 시작했고 윤 의원의 부친이 당시에 한 8억 원 좀 넘는 돈을 주고 이 땅을 샀는데 지금은 이게 3배 이상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년 만에 이 정도니까 토지는 원래 상승률이 굉장히 낮은 거에 비하면 엄청 수익률이 오른 거죠. 그래서 혹시 뭐 관련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고 이를 통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문이 제기된 건데요. 국민의힘이 권익위가 전수 결과를 발표를 하고 나서 당내에서 해당 의원을 어떻게 할지를 하루 만에 당내 결정을 발표했었는데 윤희숙 의원 같은 경우는 부친의 의혹이고 이게 다 소명이 된 거다. 큰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서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었습니다. 네네. 12명이 지금 당내에서 권익위에서 12명을 말했는데 그중에 6명을 당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5명이 탈당, 비례대표 1명은 제명을 하기로 했었는데 윤희숙 의원은 그 6명의 무혐의 의원 중에 1명이었던 거죠. 근데 당이 무혐의로 괜찮아 소명됐어 라고 말했는데도 스스로 저 의원직 사퇴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화제가 됐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이 윤희숙 의원이 서울 서초 반포가 지역구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지역인데 사퇴한다고 하니까 당의 중요한 재산이다라면서 이제 만류하러 갔었는데 그런데 윤 의원의 부친 땅 매입 과정이 뭔가 석연치 않다는 지적들이 그 이후에 조금씩 제기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보면 문제는 투기 여부인데요. 윤 의원의 부친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금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고 위탁 영농을 하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는데 언론이나 뭐 여권 정치권에서 여러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윤 의원이 2016년까지 한국개발연구원 KDI라는 곳에 근무를 했는데 이 KDI의 업무 자체가 그런 산업단지의 땅을 개발하거나 실사 업무를 하는 곳이라는 점 그리고 윤 의원의 여동생 남편이 그 농지 매입 시기를 전후해서 당시 박근혜 청와대 행정관, 뭐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맡았다는 점 이런 것을 근거로 이게 투기인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내부 정보를 활용한.
네네. 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27일 저희가 녹음하고 있는 시점인데요. 27일 오후에 윤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버지의 의혹 여부는 조사를 받고 문제가 된 농지는 매각해서 매각하는 대로 그 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는 KDI에 재직했다라고 해서 그런 모든 예타조사 정부에 접근 권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 내 스스로를 고발해서 조사를 받겠다라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에 스스로를 수사 의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권익위 발표도 그 자체로 파급력이 있는 내용인데 네. 그 내용을 정당이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죠. 그 문제도 사실 각 정당에게 좀 심판대가 가해진 상황도 맞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권익위에서 발표를 하고 몇 명이 의심된다라고 했을 때 정당에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느냐 문제도 논란이 있었거든요. 이번에 권익위 발표가 있었고 국민의힘이 일부 의원에게 이제 무혐의다. 너는 소명이 됐어! 라는 말을 해줬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비판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부동산 투기 자체가 워낙 이번 정부 들어서 국민의 관심 사안이다 보니까 정당에게 주어지는 잣대, 기준도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정당이 스스로 넌 소명이 됐어! 말하는 행동이 이제 옳으냐 그르냐. 민주당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권익위가 조사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지난 6월에 권익위가 부동산 투기 의혹이 있다라고 판단된다고 했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명입니다. 당의 전직 원내대표였던 우상호 의원을 비롯해서 윤재갑, 김한정, 오영훈, 윤미향 의원 등이 있었는데요. 여기도 국민의힘처럼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는 의원들이 뭐 양이원영, 오영훈, 윤재갑, 우상호 의원 등이 있었고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은 김주영, 김혜재, 윤미향 의원 등이 있었고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뭐 김한정, 임종성 의원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2명의 민주당도 이렇게 발표가 났잖아요. 근데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는 당시에는 12명 전원에게 탈당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당시에 되게 강경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래서 막 해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그런데 지금 두 달이 지났는데 어떻게 됐나를 보면 그 12명 중에 실질적으로 제재받은 사람 한 명도 없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12명 중에 7명이 당 지도부의 탈당 권유에도 좀 버티기로 일관을 하고 있고 그리고 3명은 탈당을 스스로 철회했어요. 당에서. 그러니까 소명이 됐다는 거죠. 거기에 우상호 의원도 포함이 됐고 뭐 비례대표의 양이원영, 윤미향 의원만 그 의원총회에서 제명 결정을 돼서 출당이 됐는데 이 출당도 사실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탈당이 되면 당으로 뽑힌 비례대표라서 의원직이 없어지지만 당에서 출당을 하면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불이익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고 지역구 의원 10명은 모두 당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12명에게 권익위가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제 자체 조사 결과에서 하루 만에 절반 가까운 의원들한테 너넨 소명됐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자진 사퇴하겠다는 의원한테 만류까지 했던 거잖아요. 근데 그 해당 의원이 의혹이 커지고 있으니까 당 입장에선 좀 난감하고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사실은 이 맥락상 제가 앞서도 원래 LH 사태에서 흘러흘러 온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난하면서 윤희수 의원이 되게 이제 각광을 받았던 거고 이 LH 사태를 비난하면서 우리 모두 전수조사 합시다라고 했던 게 야당 의원이랑 이제 국민의힘이었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런데 막상 권익위 조사를 해보니까 양쪽 다 10명이 넘는 의원들이 나왔고 심지어 이제 의석수를 보면 민주당은 170명이고 국민의힘은 100명인데 똑같이 12명이니까 이 비중으로 보면은 야당 곳도 결코 가볍지 않은 상태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좀 국민의힘이 부끄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열린민주당 경우에는 권익위 지적에 대해서 김의겸 의원에게 뭐 당 차원의 조처를 할 계획이 없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일단 지금 윤희숙 의원이 사퇴하느냐 여부가 국회 절차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막 뉴스가 한참 시끄럽겠지만 윤 의원이 나 사퇴합니다라고 의사를 밝혔다고 해서 의원직이 바로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국회법상으로는 회기 중에는 무기명 투표를 거쳐서 재적위원회 과반이 출석한 상태에서 과반이 찬성하면 국회의원 사퇴가 의결되게 돼 있는데요. 8월 임시국회 회기가 31일까지인데 지금 30일에 지금 이 방송이 나가고 있는 30일에 본회의가 열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30일 본회의에 어떻게 될 것이냐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때까지 역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사직하겠다라는 그 안건이 본회의의 표결에 붙여진 전례가 한 번도 없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여당에서는 사퇴 사유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장이 이거를 표결 안건으로 올릴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 지금 야당이 하는 건 거의 쇼에 가까운 거 아니냐라는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이슈픽으로 저희가 다루지는 못했지만 30일 본회의에서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는 언론중재법이 이제 국회에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여당 지도부가 8월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었고 8월 내에 본회의가 이제 30일에 이제 열리는 거니까 야당이 이제 30일에 본회의가 열려서 언론중재법이 처리가 된다고 하면 무제한 토론이나 필리버스터를 신청하겠다라고 한 상태라서 여러모로 좀 30일 본회의가 정치권에서는 좀 뜨거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두 번째 뉴스는 제가 준비해왔는데요. 뭔가 이지상 기자가 제목을 멋있게 다한 것 같아서 저는 대출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네 난리 났어.
난리 났다. 난리가 났어요. 예. 네. 네. NH농협은행이 오는 11월까지 신규 주택담보대출 전면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면 뭐 잘 아시겠지만 집 사면서 집 담보로 받는 대출도 있고 전세 대출도 있고 또 집 담보로 뭐 생활자금 대출을 받기도 하고요. 농협은행뿐만이 아니라 농협중앙회도 농협이랑 축협의 집단 대출 당분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고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대출 한도가 소진돼서 9월 말까지 전세 대출이 중단이 됐어요. 그리고 SC제일은행도 제일 그 은행에서 대표적인 주담대 상품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뭐야 대출이 중단되는 거 아니야? 라고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실 텐데
맞아요.
사실 은행의 주수입이다라고 하면 예대 마진이라고 해서 예금이랑 대출 사이에 그렇죠, 금리의 그렇죠. 마진이 이제 주수입인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 상품을 팔면 팔수록 은행한테는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된 건가 궁금해요.
그렇죠. 그냥 뒀으면 은행은 당연히 많이 팔고 싶을 거고 그랬을 텐데 금융당국이 지난 4월에 가계대출 증가율 이거 너무 빨리 늘고 있으니까 이거 증가하는 속도 좀 낮춥시다라고 은행들의 가이드라인을 내렸어요. 연간 5에서 한 6% 선 이내로 내리라고 가이드라인을 내렸는데 농협은행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지난해 연말이랑 비교해보면 벌써 8% 이상 늘어난 상태라서 상반기에 너무 빨리 대출이 나간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대출을 멈춰야지만 이 가이드라인에 맞출 수 있으니까 대출 판매를 중단한 상태고 지난 7월에 왜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부동산 시장 안정 관련 발표가 있었는데 그 자리에 이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이야기한 게 하반기에는 가계대출을 더 엄격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고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율을 연으로 환산을 해보면 이미 8에서 9%가 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연간 5, 6%라고 하는 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끌어내리려면 하반기에는 증가율을 연 기준으로 3, 4% 늘어나는 수준까지 이게 조일 수밖에 없다. 뭐 그런 이야기이거든요. 참고로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의 증가율이 4%대였어요. 그러니까 네. 그 수준까지 끌어내려보자라는 게 일단 정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5대 은행 중에서는 일단 농협은행이 주담대 대출을 멈췄고 우리은행도 전세대출이 일시적으로 멈춘 상태고 나머지 뭐 KB국민, 신한, 하나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을 중단한 거는 아니기는 한데 생각해보면 결국에는 농협이나 우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쓰던 고객들이 당장 뭐 이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다른 은행에 가서라도 대출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다른 아직 대출문 열려있는 시중은행에 대출하려는 수요가 몰릴 테니까 다른 은행들도 한도가 더 지금까지보다 빨리 소진이 될 거고 그러면 또 언제 막힐지 모른다. 이런 또 약간 공포심이 그러네.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당장 이사 계획하시는 분들은 정말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주택담보대출 말고 신용대출도 한도가 더 줄어든다고 하던데 맞습니다.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은행 창구가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일단 막 주택담보대출 받으신 분들이 저 연장되나요? 아니면 지금 대출 심사 기다리던 분들도 저희 심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런 문의에 더해서 신용대출도 이제 한도가 줄어든다고 하니까 일단 막 마이너스 통장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가지고 8월 19일에 농협은행이 주담대 판매도 중단하고 신용대출도 한도를 줄인다고 발표했었는데 그 다음날 하루 동안 5대 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신규 개설 건수가 4,570건이었대요. 근데 일주일 전이랑 비교해보면 하루 동안 3,165건 정도 팔리는 정도였는데 신규로 마이너스 통장 뚫는 분들이 확 몰렸던
그러네요.
거죠. 신용대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은행이야 뭐 더 팔고 싶지만 금융당국이 한도를 줄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 시중은행에 금융당국이 요청을 했어요. 신용대출 한도를 빌리는 사람의 연소득 이내 수준으로 축소 운영하세요. 이렇게 네, 요청을 아무튼 내렸는데 지금 녹음하고 있는 27일까지 한도 축소 계획을 제출하라고 금융당국이 이야기를 했고요. 방침이 이미 나온 은행들이 있는데 하나은행은 이제 27일부터 신용대출 같은 경우에는 연소득 수준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통장은 1인당 최대 5천만 원까지로 한도를 줄이기로 했고 농협은행은 신용대출 한도는 최대 1억 원 그리고 연소득 100% 이내 이렇게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다른 시중은행들이랑 그리고 심지어 뭐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 은행까지도 사실상 신용대출 한도 축소를 검토 중이고요. 그래서 아직 방침 검토 중이다 정도까지만 기사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제 1금융권 은행에서 신용대출 받으려면 내 연소득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저 사실 이 기사 나오고 나서 제가 이현 기자한테 말씀드렸는데 신용대출 다 조회해봤거든요. 궁금해서. 근데 카카오뱅크도 그 이 뉴스 나오자마자 거의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받을 수 있는 한도들이 굉장히 많이 적어졌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작년이었나요? 신용대출 받아서 막 영끌하는 게 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신용대출 한도를 또 한 차례 줄여놓은 상태여서 카카오뱅크도 몇 달 전에 한번 한도를 줄이기는 했었대요. 근데 아마 이제 더 줄여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은행 신용대출만 제한하는 줄 알았는데 카드랑 캐피탈사 신용대출도 축소될 전망입니다. 금감원이 또 8월 23일에는 여신금융협회에 마찬가지로 연소득 이내로 신용대출 한도 축소 운영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근데 이전에는 이제 카드사나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신용대출이 연소득이 한 1.2배에서 1.5배까지는 나오는 수준이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냥 내 월급, 내 연봉, 내 소득만큼만 나온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듣고 계시는 분들이 당분간에는 계속 대출받기 어렵겠다라고 보시는 게 맞나요?
네, 그럴 것 같은 게 지금 금융위원장이 조만간 교체될 예정이거든요.
네.
후보자가 누구냐면 기준금리 올리고 내리고 하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거기서 위원이었던 고승범 전 위원이 금융위원장 후보자로 지명이 돼서 지금 청문회가 진행 중인 상태인데 27일에 열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고승범 후보자가 가계부채 철저히 관리하겠다. 그리고 뭐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기준금리도 더 올려야 된다. 이런 입장을 아주 분명하게 밝혔기 때문에 금융위원장이 교체되면 어쩌면 더 강한 규제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여기서 더 어떻게 강화할 거냐 하면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일단 DSR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는데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제도를 원래는 2023년 7월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좀 확대해 나가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이걸 좀 빨리 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개인별로 모든 대출에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다 더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연간 소득으로 나누었을 때 40%를 넘지 말아야 된다라는 규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더 빨리 적용하는 방법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이 DSR 규제가 1금융권 같은 경우는 40%, 2금융권 같은 경우는 60%로 적용이 돼서 조금 더 대출 문이 넓거든요. 근데 2금융권도 DSR 규제를 40%까지 맞추는 방법이 있고 세 번째는 신용대출을 더 제한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대출은 여러모로 당분간은 더 받기가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가계대출 때문인데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가계대출이 8월 24일 한국은행에서 나온 2분기 가계신용 잠정치를 한번 보니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가계신용이 1,805조 9천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랑 비교해보면 168조 넘게 늘었고요. 퍼센트로 보면 10.3% 증가한 거예요. 가계신용이라는 건 이제 은행이나 대부업체 대출, 거기에 플러스 신용카드 할부액이나 이런 외상 개념의 것까지 합친 빚이다. 이렇게 가계의 빚을 다 합하면 1,800조가 넘는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1800조다라고 하면 되게 많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가계부채가 뭐 위험하다, 가계부채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뉴스는 계속 봤던 것 그렇죠.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부가 나서서 전격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기 시작한 건 뭔가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일단은 코로나19 이후로 시중 유동성 너무 많이 풀고 대출도 많이 나가고 해서 대출 증가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진 것도 있고 그리고 해석 들은 이렇게 나와요. 정부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를 쏟아내고 있는 게 아마도 가계부채가 부동산 가격을 올리고 또 주가가 버블을 만들고 있다. 이건 문제다라고 보기 때문이 아닐까.
다들 이제 빚을 내서 영끌로 집을 사고
그렇죠.
신용대출을 해서 주가 주식을 하고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네. 금융 불균형이라고도 표현을 하던데 그러니까 시중에 많은 돈이 뭐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위험자산으로 쏠리고 버블이 끼고 이런 걸 좀 위험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정부의 이런 정책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지금 가계부채가 너무 많이 불어나서 이게 언제 어떻게 폭발해서 한국 경제를 흔들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솔직히 저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부채 뉴스를 계속 유심히 보고 있고 해서 관리를 해야 하는 상황인 거는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안 그래도 이제 막 부동산 패닉 바잉하고 막 주식이며 코인이며 공모주 청약이며 막 이렇게 막 자산 투자에 대한 분위기가 막 과열돼 있는 상황이라서 가계 대출이 또 늘어난 건데 이런 식으로 금융당국이 이제 대출 안 됩니다. 대출 내보내지 마세요. 은행들한테 지침을 주고 통제하는 게 자연스럽게 이게 먹힐 것인가라는 걱정도 약간 되기는 해요. 그래서 뭐 국민들이 그러면 아 이제 그럼 대출 포기해야겠다라고 하고 시장이 안정이 되고 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아 이거 다 막히기 전에 다른 은행 아니면 제2금융권이라도 대출 뚫어놔야 돼. 정말 사다리 막 못할 수도 있어. 이런 공포심과 불안감이 막 더 강해진다면 부동산 정책에서 그랬던 것처럼 눌렀더니 다른 데가 불룩해지고 뭐 더 오히려 불균형이 심해지고 이런 풍선 효과가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양쪽을 좀 다 보면서 듣동러분들도 뉴스를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정책이란 게 딱 A를 인풋을 넣는다고 B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 가지 변수와 심리가 어디로 쏠리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있잖아요. 타이밍도 그렇고 근데 그걸 한번 염두에 두고 봐야 될 뉴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 여러 가지 세계 경제 상황상 뭔가 이렇게 조정이 될 흐름이 보이니까 이럴 때에 대출이 더 일어나고 유동성이 더 많으면 시장이 크게 출렁일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그렇죠. 하는데.
버블이 계속 끼어 있으면 그게 계속 가면 좋지만 언제 어떤 변수가 터져서 그 버블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정말 큰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대출 알아보던 분들이라면 아마 또 촉각을 기울이는 뉴스가 또 하나 있었는데요. 8월 26일에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올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기존 0.50%에서 0.75%로 기준금리가 인상이 됐습니다. 기준금리를 조만간 올릴 거다라는 이야기는 있었지만 저는 사실 지금 델타 바이러스가 예상치 못하게 막 잡히지 않고 계속 확산세여가지고 이런 분위기면 아마 이번 달엔 못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시장의 전망도 올리긴 올리겠지만 이번 말고 다음번 10월에 올리겠지 아니야 이번에 올릴 것 같아가 좀 반반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금리 인상이 결정이 됐고 드디어 인상 국면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일단 뭐 8월이든 10월이든 해 넘어가기 전에 올릴 것 같다고는 거의 모든 사람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금융위원장 후보 고승범 전 위원이 7월 금통위까지는 위원으로 참석했었는데 7월에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고승범 전 위원이 인상해야 된다고 소수 의견을 냈었어요. 또 뭐 마찬가지로 부채라든지 금융 불균형이 너무 심각하다라는 네네. 거였고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 기준금리 결과를 발표할 때 그 결정 자체도 중요한데 항상 기자들은 만장일치였나요? 아니면 소수 의견이 있었나요?를 보거든요. 소수 의견이 있다는 거는 이렇게 결정은 됐지만 다음번엔 좀 다를 수도 있어라는 시그널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올릴 거야라는 분위기는 시장에 예고가 됐었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지금 올릴까 안 올릴까 결정하는 거는 다르게 풀어서 말하면 지금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기 불확실성이 더 걱정인가 아니면 뭐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금융 안정 문제가 더 급한가? 이 결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걱정이 되면 이제 초저금리 상태를 더 유지를 해서 시중에 돈이 계속 돌게 해야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넘치는 유동성이 부동산 거품 키우는 게 걱정이다 하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고, 그런 선택이었다고 풀이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주열 총재가 금통위 직후에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열었는데 거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번에 금리 인상한 것은 경기 회복세 지속, 물가 상승 압력, 금융 불균형 누적, 이렇게 세 가지 요인에 따른 결정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코로나19 4차 유행이 경제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오히려 물가 상승률이나 가계 부채 늘고 뭐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으로 많은 돈 흘러가는 게 더 걱정이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한국은행이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한국은행 금통위가 이렇게 판단한 근거는 같은 날 발표된 경제 전망에 있는데요. 일단 올해랑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은 이전 전망치랑 같게 유지를 했어요. 그래서 올해 4% 성장 전망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기존 전망치보다 높였습니다. 원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를 밑돌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올해 연말까지 2%대 초반까지 물가 상승률이 높아질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는 계속 그래도 힘을 갖고 4%까지 갈 것 같은데, 물가 상승률은 예상보다 더 빨리 올라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기준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도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물론 바로 오르지는 않습니다. 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라는 거는 이제 은행들이랑 거래하는 초단기 금리, 일주일짜리 금리이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영향이 가겠죠. 뭐 단기금리나 그리고 대출금리, 예금금리 순으로 보통 반영이 되는데, 만약에 대출을 변동금리로 받으셨다라고 하면 그 금리라는 게 코픽스라고 하는 그 금융체금리, 시장금리를 기준으로 은행들이 각자 가상금리를 더해서 결정이 돼요. 거기에 뭐 주거래 은행이다 하면 뭐 우대금리를 좀 얹어주고.
그렇죠.
깎아주는 게 더 맞을까요, 표현이?
네. 뭐 급여를 넣느냐 아느냐, 아니냐. 카드를 발급하냐 아니냐.
오래 썼냐 아느냐 따라서.
뭐 그런 거에 따라서.
금리 조금 0.몇% 깎아드릴게요. 네. 뭐 그런 식으로 결정이 되는데, 사실은 기준금리가 오를 거라는 신호를 이미 한국은행이 여러 차례 줬기 때문에 시장금리의 상당 부분 반영이 돼 있어요. 시장금리가 이미 좀 반영이 돼 있어서 갑작스럽게 더 오를 거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가산금리도 은행들이 뭐 올리기야 올리겠지만 금융당국 눈치를 봐가면서 올릴 거기 때문에 당장 대출금리가 아주 크게 오르지는 않을 것 같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서서히 올라가겠죠. 그리고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체감하는 좀 금리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은행 전망으로는, 분석으로는 대출금리가 만약에 1%포인트 오른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11조 8천억 원 정도 증가할 거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네.
근데 금리가 오르는 게 아무튼 고통스러운 일이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뭐 우리 집 빚내서 집 사야 되는 서민들도 그렇고. 근데 뭐 이상적인 흐름은 당장 이렇게 대출 막히고 대출 이자 늘어서 여러 고충이 있겠지만, 조금만 참으면 금융당국이 대출 규제 강화하고 또 한국은행도 금리 올리고 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도 잡고, 뭐 부동산 가격도 그만 오르게 하고, 집값이 그래서 안정이 되면 대출도 다시 풀리고 실수요자들이 내 집 장만하고, 이게 정말 아주 이상적인 흐름인데, 항상 그렇듯이 이제 시장이나 국민들 심리가 정책 의도대로 되는 것만은 또 아니기도 하죠. 그래서 지난 과거에는 어땠나 보니까 2000년 이후에 세 차례 금리 인상 시기가 있었는데요. 주택 가격이랑 금리가 동반 상승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면 보통 대출 받기가 힘들고 이자나 이런 게 부담이 되니까 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 사는 사람이 줄어들 거야라는 예상이 보통인데, 이게 금리가 오르는 국면이 보통 경기가 개선되는 국면이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좀 활황이고 하다 보니까 부동산 수요가 오히려 자극돼서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국면에 오히려 주택 가격이 올라가고 좀 이런 또 흔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금리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를 얘기를 하던데 이제 네. 정치권에서는 정치권 시각으로 보니까 이제 곧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년 초니까 이제 연말로 갈수록 기준금리를 건드리는 거는 힘들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아마 속도 조절을 좀 할 건데 이주열 총재도 너무 올리긴 올리지만 너무 급하게 올리지는 않겠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해 바뀌면 말씀하신 대로 3월에 대선이잖아요, 벌써. 근데 공식적으로 뭐 꼭 그런 룰이 있는 것은 아닌데 네. 보통 대선 국면에서는 금리 올리기가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오르면 일단 우리 체감 경기가 좀 팍팍해지잖아요. 뭐 자영업자든 아니면 전세나 매매나 대출받아 구한 사람들이든 또 생활비 빠듯한 분들이든 여러모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또 기업들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지니까 약간 경기가 조금 둔화될 우려도 있고 하니까 굳이 대선 국면에서 금리를 안 올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을 수 있죠.
경제계에서도 이렇게 대선 때문에 못 올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아, 그렇죠. 완전히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진 않지만 그냥 이렇게 금리나 뭐 채권 주로 쓰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써뒀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 연구원분들이 연말에 11월 금통위쯤에 한 번 더 올리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또 미국이 어떻게 가는지도 봐야 되고 그렇죠. 너무 그 스텝에서 밀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늦기 전에 한 번 더 올리긴 올려야겠지만 지금 연말까지 놓치고 나면 내년에는 상반기에는 그 올릴 타이밍을 못 잡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아마도 11월에 1.0%까지 올리고 그리고 당분간은 조금 종결되지 않겠냐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아요.
네. 네. 다음에 미국 시장 얘기도 네. 해주세요. 그렇죠. 궁금하네요. 그치. 이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네. 너무 궁금합니다.
미국은 뭐 잭슨홀 미팅이라고 네. 그러니까 경제 심포지엄이 주말 사이에 열릴 예정인데 아마 별로 테이퍼링 얘기를 안 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따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네. 또 뭔가
궁금합니다.
네, 다음 이슈픽에서 한번 네. 네,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김지아 JTBC 국제부 기자가 아프가니스탄 상황을 자세히 전해드렸잖아요. 네. 탈레반의 아프간 장악과 미군 철수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지난주 방송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오늘 이슈픽에서는 그 이후에 후속 보도된 내용들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지난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보도됐던 것이 한국으로 탈출한 아프간인 391명에 대한 소식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장악하고 나서 미군을 비롯한 어떤 외국 군대라든가 민간인의 대피 시한을 8월 31일로 못 박았잖아요.
네.
그래서 현재 아프간의 수도인 카불 공항은 24시간 비행기가 뜨고 있을 정도로 긴박하게 탈출 러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한국도 391명의 아프간인들이 26일 그리고 27일에 걸쳐서 생사의 경계를 넘어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땅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들 중에 절반 정도는 10세 이하 영유아 및 아동인데요. 다시 말해서 젊은 부부와 그들의 아이들이 대거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번 한국에 온 아프간인들은 어떻게 한국에 오게 된 거죠? 한국이랑 어떤 인연이 있어서?
2001년에 미국이 아프간전을 개시를 하고 나서, 우리 정부에도 당연히 동맹국이니까 지원 요청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비전투부대를 파견하기도 하고, 또 아프간 재건팀을 파견을 해서, 뭐, 대사관이라든가, 현지 병원이라든가, 뭐, 직업훈련소 같은 걸 운영을 해왔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수의 이제 아프간 현지인들이 우리 정부와 협력을 했던 거죠. 근데 이 탈레반은 이렇게 협력했던 사람들을 서방과의 공조 세력으로 간주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탈레반이 장악한 상황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이. 어떤 뉴스가 나왔었냐면 탈레반이 아프간을 장악한 이후에 미군 통역관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다라는 소식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유럽도 현지인 조력자들의 탈출을 다 돕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우리나라에 조력했던 조력자분들을 탈출하게 됐는데 이 탈출 작전의 이름이 이제 미라클이었고요. 실제로도 정말 기적적인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되면서 극적으로 탈출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극적이었는지를 보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도 당연히 조력자들을 탈출시키기 위해서 수송기를 보냈는데 단 한 명도 탈출시키지 못했다고 해요. 그만큼 긴박한 상황인 것인데 일단 탈레반이 자국민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공항 가는 길을 다 막고 있고 아프간인의 공항 출입을 금지를 하고 있어서 이제 대피를 하고 싶은 사람들이 공항까지 도착을 못하니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인 건데 우리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간인들이 자력으로 공항에 오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해서 버스를 활용해서 이제 공항 인근에 집결지를 하나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이제 모이게 해서 버스에 그분들을 태우고 탈레반 검문소를 통과해서 공항에 도착해서 이제 탈출을 시킨 어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잘 이제 이 작전이 진행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뉴스를 보면서 그러니까 집결지를 이제 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힘든 일이지만 그러니까요. 집결지로 모이라고 연락을 하고 그 사람들이랑 한 명도 낙오 없이 이렇게 데려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네. 아 정말 다행이다라는 생각은 했는데 이분들이 한국에 도착했다. 어떤 분들이다. 이런 뉴스를 저희가 지금 계속 보고 있잖아요. 충북 진천에 위치한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에 이제 한 두 달 정도 머무르고 휴식한 다음에 이제 한국에 어떻게 적응할지 교육을 받게 될 예정이다라고는 들었는데 이제 이분들이 어떤 신분으로 한국에 오느냐도 한국에서는 좀 관심이 많았었죠.
네, 맞아요. 법무부에서는 이분들이 난민이 아닌 특별 기여자 신분이다라고 밝혔어요. 그래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분들은 아프간에서 이제 한국 국익을 위해서 기여한 조력자인 만큼 난민보다는 생계비라든가 뭐 정착 지원금, 교육 면에서 더 많은 배려를 할 예정이다. 라면서 이제 장기 체류와 취업 활동이 가능한 F2 거주 자격을 부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그 탈출 도운 실무진 분들이 누구신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유능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보면서 했습니다. 그건 그렇고 탈레반 점령 이후에 이제 아프간인들의 엑소더스가 벌어지고 있는데 현지 시간 22일에 BBC 방송이 유엔 난민기구, UNHCR 자료 등을 토대로 분석한 걸 봤어요. 근데 현재 아프간 내 난민이 350만 명 정도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난해 말 기준으로 아프간 인접 국가에서만 난민, 망명 신청자가 220만 명 정도에 또 달했다고 하고 인접 국가나 유럽 쪽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막 준비할 것도 많은 것 같고 긴장 상태일 것 같네요.
네, 맞아요. 사실 우리나라는 이제 분쟁 지역이랑 워낙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아프간 난민 이슈가 당장 이렇게 피부에 와닿는 이슈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프간의 인접 국가죠. 파키스탄이나 이란 그리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이제 유럽 국가들이 있는데 이 인접 국가들이 다 이제 고민에 빠져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고민을 하는 이유는 이미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서 많은 난민들이 발생을 했고 그들을 또 수용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이제 난민이 발생하는 거는 뭐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10년째 내전 중인 시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에만 669만 명의 난민이 발생을 했다고 하거든요.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난민의 숫자가 2,450만 명이라고 밝히기도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난민이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인접 국가로 다 가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난 10년째 난민을 가장 많이 받아들인 나라가 시리아의 이웃인 터키라고 하고요. 또 아프가니스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년 동안 전쟁을 했으니까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또 탈출을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키스탄, 바로 인접 국가인 파키스탄도 난민을 굉장히 많이 받아들인 나라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프간 이번 이제 그 미군이 철수를 하고 나서 어느 정도의 난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일단 탈레반의 감시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아프간 자체를 탈출하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숨을 걸고 탈출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인접 국가라든가 유럽이 다 빗장을 좀 걸어 잠그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분들이 또 어디를 갈 수 있을지 이걸 찾는 것도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국경에 철조망을 설치를 해서 난민을 막고 있는 상황이고 또 이란도 바로 이제 인접 국가인데 아프가니스탄이랑 그 접경 지역에 텐트를 마련해서 난민을 수용하고 있지만 상황이 또 호전되면 다시 송환한다 이런 방침을 또 발표를 했고요. 유럽 같은 경우에도 뭐 오스트리아나 스위스 같은 데는 난민을 수용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어요. 이제 영국이랑 캐나다는 각각 한 2만 명 정도 수용을 하겠다라고 밝힌 상태고요. 난민 문제는 사실 너무나 복잡한 문제여서 여기서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는 되게 어려울 것 같고 각 나라마다 이제 경제적으로 이게 수용이 가능한가에 대한 어떤 여력의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사회가 어느 정도의 뭐 인도적 차원에서의 포용 능력을 갖고 있는지 혹은 공동체 의식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과도 연결이 될 것 같고요. 또 난민을 수용했을 때 그냥 수용하고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분들이 어쨌든 그 사회에 잘 적응해서 그렇죠. 다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줘야 되는 건데 직업을 갖고 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서포트가 되어 있느냐. 그래서 그분들이 개토화되지 않고 잘 적응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이제 사회적 합의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도 참 관건일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다 동의하고. 아, 김혜원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난민 문제는 진짜 좀 복잡하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이 고민에 대해서는 방송을 풀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어떤 논의들이 진행되는가를 보면 한국 같은 경우는 1992년에 난민협약에 가입했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인종과 종교, 국적, 특정 사회 집단, 정치적 의견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인정을 해서 수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그 수 자체가 굉장히 적다라고 할 수 있죠. 한국에서는 진짜 흔치 않은 일이잖아요. 난민이라고 인정받는 게. 우리나라는 아까 이제 김용 기자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분쟁 지역, 지금 분쟁이 일어나는 지역에서 좀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난민 심사를 한다고 해도 그 난민 심사를 거쳐서 인정을 받는 인정률이 1.3%로 최하위권이다라는 걸 봤거든요. 유엔 난민기구에서 G20 소속 19개 국가의 난민 인정률을 봤는데 우리나라가 18번째다. 그러니까 최하위권이다라고 적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 같은 난민 인권단체나 이런 데서는 한국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오른 만큼 난민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국제사회의 책임을 나눠야 한다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제 유엔 난민기구가 지난해 12월에 한국 리서치랑 진행한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난민 수용 반대 의견이 53%로 찬성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찬성은 33%였고요. 그 반대 이유로 뭐 경제적 부담이라든가 범죄 같은 사회 문제 우려 등이 이제 꼽혔는데요. 근데 난민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야 한다라고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게 우리가 중동 지역의 문화권에 대해서 너무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몰이해가 빚은 어떤 선입견이나 편견이 많고 난민을 많이 수용했던 독일 같은 경우에 외국인 범죄 비율이 난민 수용 이후에 더 줄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난민을 수용한다고 해서 그게 범죄율이 올라가는가라는 건 그건 관계가 없다라는 반박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인 여력에 대해서는 난민의 생계를 지원하는 게 뭐 길게는 한 6개월 정도고 1인당 뭐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게 아주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어떤 설명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우리나라에 들어온 난민의 숫자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유럽이나 이런 중동 지역, 인접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의 숫자에 비해서 현저히 적기 때문에 이게 당장 간에 어떤 사회의 어떤 큰 이슈로 떠오르지는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아프간 난민 같은 경우에 이번에 발생한 걸 보면 사회적 약자가 대부분이기는 해요. 그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은 올해 발생한 아프간 난민 55만 명 중에 59%가 18세 미만 아동이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난 5월 말 이후에 발생한 난민 25만 명을 대상으로 좁히면은 전체의 80%가 여성과 아이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여야 여성 의원들 48명이 아프간 사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잖아요. 아프간 여성들의 생명과 인권 보장을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리 국민이 국가 위상에 걸맞는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한다라면서 이제 검정색 옷을 입고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이제는 이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 단계에 온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현재 아프간 상황과 미국을 비롯한 주변 국가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저희가 지금 27일 오후 3시에 녹음을 하고 있는데 지난 새벽이었죠. 현지 시간으로 26일 카불공항 외곽에서 연쇄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최소 90명이 사망했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네,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8월 31일 미군 철수 기한을 정해놓고 긴급하게 철수를 벌이는 와중에 벌어진 테러였고요. 그 사망자 중에는 미군도 있었어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국민 연설을 했었는데 희생자를 위해서 묵념을 하고 또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까지 추적을 해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라면서 이제 테러 조직에게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진짜 볼수록 이 지금 아프간 상황은 총체적 난국이자 어떤 혼돈 그 자체 인 것 같아요. 이 테러 공격의 배후로 자처한 곳이 어디냐면 탈레반이 아니에요. 이슬람 무장 조직인 IS입니다. 이 IS는 탈레반과도 적대 관계고 또 미국과의 타협도 완전히 거부하는 그런 단체인데요. IS의 아프간 지부인 IS 호라산, ISK라고 하던데 여기서 이제 자기들이 테러를 했다라고 밝혔고요. 근데 심지어 카불 공항에 추가 테러 위협이 있다라고 이제 미국은 밝힌 상태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떤 혼란이나 혼돈이 발생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지만 아무튼 31일까지 미군은 철수한다라는 계획에는 변경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탈레반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31일로 지금 이제 못 박은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이제 김지아 기자가 미군이 철수를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했잖아요. 좀 간추려 보면은 미군이 아프가니스탄과 지난 20년간 전쟁을 하면서 천문학적인 비용을 지출을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프간에 안정적인 어떤 민주정부가 들어서지 못했죠. 그 사이에 많은 미군들은 희생이 됐고 이렇게 미국이 중동이라는 수렁에 빠져 있을 때 중국은 급성장을 한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중동 개입을 축소하고 아시아에 힘을 쏟겠다라는 어떤 전략적인 미국의 선택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네, 미국이 그런 전략적 선택을 했다라는 거는 뭐 알겠는데 근데 이번에 이 미군 철수를 하면서 중동이랑 유럽 지역에 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상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했나 못했나 이런 것들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맞아요. 예측을 하긴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것 때문에 미국이 안팎으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기억하시겠지만 지난해 당선 확정을 짓고 나서 미국이 돌아왔다. 아메리카 이즈 백이라는 슬로건을 내놓으면서 트럼프와는 반대 입장을 취했잖아요. 트럼프는 이제 미국 우선주의, 아메리카 퍼스트를 내세우면서 국익을 중시했다고 하면 이제 바이든은 국익만을 따지지 않고 국제사회의 어떤 리더 역할을 하겠다라는 취지로 이런 발언을 했던 건데요. 근데 이번에 이제 아프간 철수를 발표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 전쟁에서 기한 없이 머물면서 싸웠던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 라면서 국익을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미국의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좀 나오는 것이 워싱턴 포스트의 한 칼럼니스트는 어쩌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바이든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가 됐느냐. 미국이 이렇게 빠르게 철수를 서둘렀지만 결국 인도주의적인 제안과 미국의 신용훼손, 새로운 테러 위협 가능성 등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생겼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유럽의 동맹국들 있죠.
네.
이들이 이제 이들도 비판을 하는데 이 철수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 조율이 없이 이 철군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계속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고 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애초에 이 전쟁을 시작한 게 맞느냐 틀리냐 이제 여기까지 가면 사실 더 복잡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철군 자체만 놓고 보면은 사전에 충분한 좀 분석이 없었고 민간인 대피를 먼저 하지 않았다라는 거 그 동맹국들과 조율하지 못했다라는 것들 이런 게 이제 좀 패착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보시다시피 아프간 내에서 지금 계속 테러도 일어나고 있고 인권 탄압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고 이제 곧 식량난이 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리고 난민도 대거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여러 가지로 지금 이 철군 과정 자체가 합리적이었느냐라는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앞으로 이제 아프간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얼마 전에 카불에 있는 극장 이야기를 다룬 다큐 영화를 봤는데 2020년에 나온 영화거든요. 굉장히 그냥 똑같은 동시대에 사는 그냥 사람으로서 와닿았던 게 너무 오랫동안 내전을 겪으니까 교육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무너져서 문화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무너져서 젊은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양이란 걸 갖추지도 못하고 그냥 하루 종일 해시시 피우면서 그냥 시간 보내고 이런 게 사실 훨씬 더 큰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이 전쟁 자체의 참상도 있지만 완전히 그냥 나라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탈레반이 뭐 유화 제스처를 피고 있지만 그걸 믿는 사람은 지금 아무도 없죠.
네.
그래서 전문가들의 그 글들을 보니까 탈레반이 이렇게 공포 정치를 계속 만약에 전개를 하면 내전 가능성이 커질 수밖에 없고 아까 IS 뭐 테러도 네. 있었지만 근데 이 아프간 내전 국면은 단순히 하나의 그 국가의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전체 서남아 중앙아시아 인접국까지 다 위협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건데요. 테러, 뭐 난민 문제뿐만 아니라
네.
이 마약 문제까지도 또 확산될 수 있어서 예, 이게 국제사회 공동의 문제로 더 확산이 될 수 있다, 커질 수 있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 네. 저희도 앞으로 이 상황을 좀 계속 주시해 나가면서 계속 방송을 또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듣고 계신 플랫폼에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 다음 콘텐츠에 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일 방송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늦똥나와 함께하는 시간, 우리가 더 똑똑해지는 시간.